며칠 전에 저는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은 그날 설교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역시 지난번과 유사하게 본문 말씀을 꼽은 20절부터 50절을 먼저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컨셉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을 보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의 첫 세 기절로 돌아가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적들이 불러온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고통을 당해 맞던 아무런 방법이 위협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정말로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만 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승리를 얻기까지는 영문모를 부당한 갈등과 싸움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에 따른 수고와 눈물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만 소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차별 없이 시련과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그에게 완벽하게 평온한 삶을 제공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대적한 악인들의 적대감과 증오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태양이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비추듯이 사람의 타락의 결과도 선한 자나 악한 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칩니다. 그 좋은 예로 COVID-19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는 그 피해자의 종교나 도덕성 등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공격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악인들보다 고난과 시련의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짊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많은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 스스로를 절제할 뿐 아니라 정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그들이 어떤 문제나 고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게 될 경우 왜 자신이 그런 부당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게 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더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중에도 우리 또한 악한 자들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곤 하는데 이는 참으로 수긍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말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물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이 결과에는 하나님 어떤 그 경험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Please follow up.
우리에게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 사회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에 그 오염이 딱 그 지역에서만 경계를 두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도 확산됩니다. 또 한 국가가 전쟁을 치를 경우에 그 영향은 그 이웃 국가들로도 퍼집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런 그의 죄가 죄 없는 다윗에게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즉 다윗의 고통은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었습니다. 어떤 불의하고 부당한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경험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스스로는 그런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그가 그런 고난을 수임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즉 그는 악인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나 처사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이를 피할 길도 없었는데 이는 정말로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동일한 딜레마가 신자들의 마음을 낭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고통받을 동안에 반대로 악인은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괴로운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을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아삽이 그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과 이는 오직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비로소 수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 고통받았고 그는 자신이 죽음의 옹에 갇혔다고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고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구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자신의 바른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파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의로우시며 그분이 완전 무결한 의로우심으로 그가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항상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를 위해 베풀어주신 도움은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를 잘 증거합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로 구해주신다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완전함에 해당하는 전부의 올바른, 건전한, 완전 무결한 등의 의미도 지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4절 말씀도 이신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잘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무결점의 등의 뜻으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따라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도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그를 구출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에 합당한 정의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능함은 사실은 그분께만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과 대치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으로부터 구하신 일들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한 신성한 정의를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따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에 응답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마음의 죄를 품는 경우에 대해서는 18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여기 품었더라면의 품다에 해당하는 그리고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리스어는 목적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을 유심히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즉 우리가 죄악된 쾌락을 좇는 생각으로 기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을 알려줍니다. 부연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거스르지 않는 의로운 이유들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본문의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상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로운 이유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주셨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20절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귀절에서 우리는 히브리식 대꾸법의 아름다운 은유를 발견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라는 부분은 이후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와 좋은 대꾸를 이룹니다. 여기 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넉넉히 주다 보상하다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갚으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려주다 보상하다 등의 뜻을 지녔습니다. 즉 이 두 진술 모두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 일에 합당한 대로 풍성히 거두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우리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신자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절에서 내 의를 따라라는 부분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와 정확한 대꾸를 이루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 의라는 또 다른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크리스천 신자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정가된 의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을 듣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구원의 교리면에서 정확히 올바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발상을 낳도록 오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8편 20절은 우리에게 내 의, 즉 내 손의 깨끗함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는 우리의 순수함과 신실함 및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적들로부터 가진 공격과 수모를 당해 마땅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었기에 결국 그런 그의 순결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님의 섭리대로 그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선을 행하실 동안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열매는 늦게 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20절에 내 의와 내 손의 깨끗함은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인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특히 21절과 22절은 모두 아니하였으며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앞서의 진술의 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기절은 다윗이 주님의 도움으로 건져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섯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했고 그의 동료들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그는 악하게 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어긴 적이 없었고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가 그를 인도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즉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자신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성에 맞서 싸우느라 고군분투한 사실을 담은 이 기절들은 우리에게 아마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진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사람은 누구나 타락했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다윗 또한 죄의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죄를 짓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성을 누르며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죄성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윗의 삶의 간증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윗을 구출하신 일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닌 신실한 신자의 순결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실로 놀라운 보상들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시련과 고난 및 낙담되는 상황들에 부닥치게 되면서 주님의 도를 떠난 많은 크리스천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욥은 자신의 아내가 그러했음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증거합니다. 이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신성한 방식에 관한 일반적 진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많은 일들에 이러한 일반적 원칙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거나 심지어 그 반대인 것까지도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이 고통당할 동안에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원칙에 완전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끝까지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강조하건대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그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완전한 자에게 그분의 완전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이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에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또 이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은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그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그분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사악한이라는 단어와 거스르심이라는 단어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대꾸를 이루는 시편에서의 운율적 장점은 있겠지만 이를 직역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사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히브리어 성경이 이 26절 후반부 기절을 한글 성경처럼 각각 다른 단어로 싣고 있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로 사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비뚤어진 부패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쓰였고 한글로 거스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문하는 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뚤어지고 부패한 자들은 주님께서 평범하게 다루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 아래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그분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완벽히 합당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 31절에서 45절을 살펴보면 그 기절들은 앞서 언급되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강조하건대 이에는 방어 또는 보호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적들이 그를 덮쳐왔지만 다윗의 경우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는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31절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증거합니다. 이 기절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는 결코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안전과 방어를 제공할 수 있으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말이 맞다고 머리로는 동의할지라도 실제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본 사람들만이 아마도 그의 이 말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그래서 또 아주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1절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그의 선언은 그저 평범한 진술이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놀라움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심오한 고백입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100%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셨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구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의 때에 다윗이 어쩌할 수 없을 때에 개입하셔서 다윗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구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라고 바로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즉 이 귀절들에는 다윗을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다섯 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힘으로 그를 띠우셨습니다. 힘으로 허리를 두르는 것은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힘으로 허리를 두르시는 일은 그가 수고할 동안 그의 일을 방해하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30절과 32절 사이에 흥미로운 비교점이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셨듯이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흠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하박국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는 말씀에도 쓰였습니다. 즉 암사슴은 움직임이 날쌔고 민첩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만드셨고 이에 따라 다윗은 적을 쫓을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공격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을 공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피할 피난처에 그를 두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1절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고 이는 그에게 활과 검 및 창을 다루는 기술을 요했습니다. 그 모두는 그의 손이 익혀야 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을 묘사했는데 30절을 후반부에 34절을 후반부에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연약한 나무가 아닌 금속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다는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적들을 제거해주는 대신에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킨 방식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고난들을 극복해서 마침내 그 모두를 다 극복할 수 있게끔 뒤돌아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5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 35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특히 다윗은 35절, 39절, 40절, 43절에서 주께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를 구해주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높이며 또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35절에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즉 그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방패를 두르신 듯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9절에서 주께서 다윗을 전쟁하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즉 36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이 누빌 넓은 장소를 주셔서 그가 장애물이나 걸림돌 없이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갇히고 방해받던 길에서 벗어나서 그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은 치워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절름발이었다면 이제 그는 힘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9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띠우셨습니다. 그리고 39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더불어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의 등이 그에게를 향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거나 복종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서 43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다툼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다툼 혹은 다윗을 내치고 반란을 일으키려던 백성들의 시도들로부터도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43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머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주변 국들이 다윗에게 엎드렸고 그가 그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하나님께로 왔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은 다윗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 이 점이 제가 시편 18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생각에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도움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처음 세 기절과 마지막 다섯 기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전반적인 면에서 감사를 돌리는 기절들입니다. 아마도 이 기절들이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기절은 정말로 아름다운 기절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기절들을 읽으시면서 많은 용기를 얻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기절들을 다시 묵상하시고 이를 통해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건지심들을 경험하면서 본문의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기절들처럼 그는 그 감동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라함이고 그 명사형은 레헴으로 이는 자궁으로 번역됩니다. 이 자궁은 연약한 아기를 향한 부드러운 보살핌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의미는 긍휼로 확장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과 그 파생어들은 은혜와 소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기쁨으로 호의를 베푸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명백히 감정을 싣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가 더 풍성히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잘 묘사되었는데 그 기절에서 다윗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고로 하나님의 손안에 빠지기를 택했고 그 이유는 그분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사무엘하 24장 14절이 증가합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는 성경에서 43번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나 혹은 베푸시지 않는 상황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랑과 관해서는 정복자로서 누군가가 자비롭게 취하는 행동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8편 1절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을 두고 앞서의 그런 두 의미들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호의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70인역 성경은 이 단어를 우리가 익숙한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강한 감정적이 실려 있고 또 그 강한 그 affection, 그 사모함과 더해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성적으로 그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고백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종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바위에 비해서 좀 더 작은 크기의 돌을 의미합니다. 그 바위들의 경우에 성경 곳곳에서 야생동물들이 사는 장소 및 도망자들이 몸을 숨기는 곳, 특별히 이방 군대의 침략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직면한 자들이 숨었던 곳으로 또 요새나 처소로 몸을 숨기는 장소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의 반석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사마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반석을 두 번 치며 물을 내라고 명령한 사건에서 관찰됩니다. 이 반석과 바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 높은 바위를 안전한 장소로 찾는 사실과 또 적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위 위로 올라가는 사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들은 높이 있고 닿기 어려운 바위 틈이나 그 주변의 깊고 어두운 동굴에 숨는 것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들은 위험한 시기에 피난처가 되었고 또 산 아래에서는 안전할 수 없는 자들이라도 그곳에서만큼은 종종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 바위와 반석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라는 단어는 방어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새 안에서의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새는 종종 바위나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자리한 요새 안에서 두 배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에서 구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신뢰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셔야 할 모든 속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여섯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 안에 피할 바위시라고 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의 경우에 이 한국어 성경의 바위를 도우시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자임을 또 그것이 피난처나 은신처만큼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일곱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 일종의 보호막 혹은 방어막으로 이해되며 70인역 성경은 이를 수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덟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했습니다. 동물에게 뿔은 방어와 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힘은 그 뿔에 달려 있습니다. 즉 위험에 처한 우리는 우리의 보호와 방어를 위해서 그 뿔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물로 보자면 뿔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그의 방어수단이 되셨습니다. 아홉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자라고 할 때 산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라고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열 번째로 다윗은 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그는 내가 그 안에 피할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한 뒤에 그래서 자신이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피할이라는 부분에 피난처 삼을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온갖 문제와 시련을 겪을 동안 다윗이 기꺼이 선택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어로 피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소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이를 따르면 다윗은 나는 그분께 희망을 걸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아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그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두고 그분에 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므로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언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올바로 기억하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그분을 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구해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인류의 타락한 본성에 따른 결과들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뢰받을 만하시고 그는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도 잘 아십니다. 환난의 때에 비록 우리는 그의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완벽히 알고 계시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가 되고 피난처 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달아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때가 이르면 그들을 무찌르게도 하십니다.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선언하면서 그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셨고 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피난처 되시고 또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문제의 때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에게 닥쳐왔던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를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자신이 선한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고 확증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때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제들을 맞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겪을 때 그들은 다른 이웃들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겪을 때 그들이 마음이 다칠 때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수많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그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그 아픈 마음을 아뢰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여행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